만약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젊은 가정이 온다면, 그런데 그는 이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꽤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부자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최대한 도로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도로 그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랑을 다 베풀 것입니다. 그가 듣기 좋은 모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기도 하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젊은 사람이, 그 젊은 가정이 우리 교회에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새로운 젊은 그 사람에게 가서, 아, 당신 우리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21세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자였습니다. 제자들도 그가 제자의 그룹에 들어와 온다고 자원할 때에 내심 속으로는 기뻤을지 모릅니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 제자로 들어오면 우리 제자의 공동체의 그 분위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의 어떠한 그러한 밸류나 아니면 분위기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다 어부이지만, 우리는 세리이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 한명 정도는 필요해 라고 제자들이 어쩌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로 자원하기를 원하는 그 후보생을 향하여 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때 그 제자 후보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만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슬픈 기색을 띠며 주님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 우리 가운데 하시면 말씀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그런 사람 참 만나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이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주님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은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래, 나를 따라.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을 그냥 보내시는 것입니까?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제자 후보가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 좀 서먹서먹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지금 아마 냉랭했던가 봅니다.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했던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둥절해야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언뜻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극단적인 그러한 표현은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정의가 아니라, 명제가 아니라, 부자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자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집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크게 번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큰 재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도로 드리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마음인데 우리는 가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우리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 재물을 얻은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모릅니다. 없을 때는 모르지만 막상 생기면 유혹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재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돈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참 어렵습니다. 재물 앞에,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을 때는 주님, 사업이 잘 되면 우리에게 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더욱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거기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라크의 축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라크는 재물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놀라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는데 그때는 더욱더 비유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사실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으로 들어갈 때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낙타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 바로 그 성문. 그것을 지금 바늘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낙타는 실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거의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실이라고 써야 되는 것을 잘못해서 낙타라고 오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실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표현. 눈이 침침하고 또 이렇게 또 어두워지면 바늘귀에다 실을 넣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러한 표현으로 잘못 오기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어떻게든지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자는 무조건 못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 죄인된 인간의 마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량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어느 순간에 큰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번에는 아주 매우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아주 우리에게 큰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 인간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서렌더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심성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탐욕, 특히 돈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러한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있으면 더큰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돈뿐이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부자는 재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물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한 가지의 약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다른 자신 있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재물이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구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 가능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길 원합니다.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자 청년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 담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 신앙의 담을, 그 신앙의 벽을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그 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근심이었습니다. 심히 근심하여 그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 안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걸림돌 넘어가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28절에 아이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항상 나서는 게 문제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좀 자기를 자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꼭 이럴 때 한마디 거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특별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좀 우쭐하죠. 아, 저 젊은 사람. 어쩌면 베드로 마음에는 그 젊은 그 부자가 탑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얼마 후에 예수님의 내가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지금 좋은 위치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이 오면, 아, 내가 지금 꿀리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고 어부이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밀릴 수 있는, 아, 그러한 위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가 알아서 또 근심하여 가니 본인이 좀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아,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래, 너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만한데 칭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속한 그러한 가족들까지도 다 버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복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1순위로 예수님과 복음을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가족들 뭐다 내팽개치고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께 헌신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족과 연결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조건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끝나고 나면, 아, 가족도 다, 남편도 하는 것도 다 멀리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다 멀리하고 교회에서만 사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가족을 더 섬겨야 되겠죠. 자녀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 가족을 다 버리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순위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복음을 항상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예, 버렸는데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1순위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1순위이십니다. 나의 탑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족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을 내팽개치고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것이야,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살 것이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족이 축복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에 축복이 넘침을,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축복이 넘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배나 받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 밥을 차릴 때든,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든,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백배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가진 사업을 통하여 주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주위가 100배의 축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현세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에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겸하여 박해도 찾아옵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시대의 분야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더욱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세에서 100배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한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넘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 찬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